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비드로 인해서 다시 한번 활동 제한, 모임 제한이 강화되었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됐습니다. 세상이 참 어렵고 힘든데 저희의 기도가 어느 때보다도 많이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성도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갖고 하늘에서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요즘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아도 기쁜 일이 적은데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쁜 일은 적고 걱정과 근심이 더 쌓이게 됩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코비드로 인한 현재 상황은 참으로 암울합니다. 비즈니스도 그렇고 아이들을 봐도 참 안 됐습니다. 친구와 잘 놀지도 못하고 액티비티도 못하고 말이죠. 거기에 미국이나 한국 등의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참 사람들을 더욱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지금은 가족도 집에 초대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을 통한 소소한 기쁨도 없어지고 마는 참으로 이상한 그러한 세상에 그러한 시기에 살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혹시 최근에 기쁜 일이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성경에 보면 직간접적으로 크게 다섯 가지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왕국, Kingdom of Heaven.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왕국, Kingdom of God. 세 번째는 하늘 왕국, Heavenly Kingdom. 네 번째는 천년 왕국, Millennium Kingdom. 다섯 번째는 세상 왕국입니다.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천년 왕국과 이 세상 왕국은 오늘은 접어두고요. 앞의 세 가지 왕국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면요. 일반적인 제도교회에서는 이 세 왕국을 서로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만 실제로는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를 혼용해서 씀으로써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어렵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하늘의 왕국, Kingdom of Heaven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대략 30번, 33번 요 정도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대언되었던 왕국을 이야기하고 구약에서 이야기되는 한 왕으로부터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그대로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왕국인 것이죠. 그 왕국을 통치할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은 메시아였던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이 왕국은 이제 시기적으로 연기가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하나님의 왕국, Kingdom of God은 사실은 좀 더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어쩌면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왕국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에 속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20절을 읽겠습니다. 21절.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21절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어떤 눈에 보이는 왕국이라기보다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속하게 되는 조금 더 큰 범위의 그러한 왕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의 왕국은 하늘 왕국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이 특정한 왕국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곳은 하늘 혹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에 셋째 하늘로 표현된 그곳과 같은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장소이고 여기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죠. 성도가 죽어서 가는 곳이고 휴거가 일어난 다음 몸이 변화된 후 올라가는 곳도 이곳입니다. 지금 죽은 성도들이 거기에 모두 가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가 앞으로 또한 갈 곳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7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로운 아흔아홉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느니라. 아멘. 그냥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상상해 가지는 않지만 한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왕국 중 하늘 왕국, 즉 하늘에 있을 그 기쁨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국 전체가 기뻐하기 위해서 단지 한 사람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지는 않지만 성도 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소중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계십니다. 만약 누군가를 우리가 초대하여 새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천국에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을 때에 천국에서는 그러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은 실제적인 장소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는 그렇게 기쁨이 있으리라 하고 말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천국은 확실히 존재하는 장소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구절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밴쿠버가 장소이듯 서울이 장소이듯 천국도 한 장소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이 장소가 나의 마지막 장소가 아니고 우리가 갈 곳이 정말 좋은 곳, 그곳이 있다라는 것 말이죠. 실제적인 하늘이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또한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은 구원받은 사람의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은 분명히 암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구원받은 성도들로 인해서 기뻐하심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늘은 소위 이야기하는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우리의 마지막 본향인 것이죠. 회개와 믿음은 상호 치환적이라기보다는 서로 틈없이 서로 붙어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회개라 하는 것은 마음을 돌리는 것이고 돌린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여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마음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일련의 과정이 바로 구원을 받는 그러한 과정인 것이죠. 그러기에 회개만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회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난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하지만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요 구원자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그 하나만을 믿는 그 믿음이 생기기 위해선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자신의 갖고 있었던 철학과 그 이전의 믿음과 그 밖의 모든 지식에서 돌아서는 그 과정이 또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회개와 믿음이 함께 이루어져야 올바른 구원이 되는 것이죠.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계신 그 하늘에는 누가 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는 그러한 실제적인 장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에 있는 존재들이 분명히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존재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한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그는 더 이상 길 잃은 양처럼 잃어버린 존재가 아니고 구원받은 존재가 되고 영원한 정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난 것을 보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그 뜨거운 지옥불길에 가지 않게 됨을 알기 때문에 천국의 존재들이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늘의 존재들은 모두 기뻐합니다. 마치 한국의 큰 기쁨, 나라의 큰 기쁨이 있었을 때 온 한반도가 기뻐했다라고 표현하는 경우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국 국민들이 기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늘이 기뻐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기뻐한다라고 그 의미를 해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존재들은 누가 있을까요? 먼저 그 존재 가운데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희생시키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 때 그것을 받는 사람이 정말 감사하며 기쁘게 받을 때 주는 사람도 정말 기쁩니다. 한 생명이 구해졌을 때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놀라운 사랑과 베품이 정말 그 가치가 있었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 아들의 희생과 내 아들을 보내고 그의 고통당함과 죽음을 목격한 하나님은 그 고통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에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죽는 것이 낫지 자신의 사랑하는 자식을 죽게 하는 것은 정말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여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게 될 천년왕국과 훗날의 새하늘과 새 땅에 소중한 한 사람이 더해졌음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들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희생이 그 의미가 있었음에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을 보면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고통을 치르셨지만 우리 혼의 구원을 보고 만족하실 것입니다. 제 아들 찬영이는 선물을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작은 선물도 그렇게 좋아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것은 저희가 산 크고 작은 선물들을 포장해 놓는데 그 선물을 풀을 때, 너무 그 기분이 좋아서 크리스마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달라샵에서 가짓수를 아주 많이 삽니다. 그래서 포장을 아주 많이 해 놓죠. 아주 많이 뜯으라고 말이죠. 선물을 주는데 그렇게 기뻐하면 참줄 맛이 납니다. 그렇죠? 구원은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그러나 그 대가는 예수님 스스로 죽음으로써 만드신 그러한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선물을 의미 있게 기쁘게 받은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정 큰 기쁨이 됨이 틀림없습니다. 세 번째로 천사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기쁨은 곧 그들의 기쁨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을 보면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니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알려진 신비는 천사적인 존재들에게도 감추어져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교회를 통해 드러난 놀라운 신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은 진정 놀라운 신비였습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온갖 신비가 드러났을 때에 천상의 존재들도 당연히 놀라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완성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진실로 실제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게 될때그 놀라운 진리, 그리고 그 진리가 행해지는 것을 보며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찬양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미 구원받아 하늘에 있는 내 가족, 친구, 성도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하늘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혼이 올라가 있죠. 몇몇은 몸도 올라가 있습니다. 적어도 에녹,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또한 같이 부활한 구약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다시 오실 때에 새 몸을 입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죽어 있지만 사람의 혼은 사실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육체와 흡사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적어도 누군지 우리가 알수 있겠죠. 우리는 하늘에 있는 그들이 지구상에 남겨진 것 혹은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적어도 걱정과 슬픔이 없을 그곳에서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인 접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슬픔이고 걱정이고 불안이고 근심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그들이 세상을 본다 한다면 제 생각엔 순수히 하나님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정확하지는 않죠. 하지만 정확한 것이 하나 있으니 한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에 천국의 구원받은 성도들, 천국에 있는 그 성도들이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죄인이 구원을 받을 때에 하늘의 기쁨이 이 땅에까지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복음을 전해서 상대방이 구원받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경험은요, 정말 꼭 해봐야 되는 그러한 경험입니다. 얼마 전 제가 한 사람의 구원의 이야기를 듣고 제 와이프에게 그 과정을 이야기하며 갑자기 왈칵 눈물이 쏟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지난 또한 3주 동안 한국에서 저희와 친한 채린이 친구 엄마가 지냈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위해서 캐나다에 왔는데 저희 집 아래층에서 정말 철저하게 2주간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사람입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도 좋은 사람이고 남을 할 데가 없는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1년 전쯤에 여기서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시간대가 잘 맞지 않아 저희 집에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물다 갔습니다. 그때에 너무도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모르는 그분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시시탐탐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성경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고 복음을 꽤나 자세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집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고 시댁도 불교 집안이고 한국에서 있는 어떠한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은연중에 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매우 이해가 잘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겠냐는 질문에 이 처음 들어본 복음이라는 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가고 정말 몰랐던 누구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던 그러한 이야기인데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러한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사실 그렇게 정확히 대답하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타까웠죠. 그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솔직함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을 떠난 뒤 1년 뒤에 또 시민권을 위해서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다시 오게 된 것이죠. 워낙 철저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 저희 집에 있는 첫 2주간 얼굴도 한 번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자매하고도 위아래층에 있으면서도 카톡으로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2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2주 철저하게 지킨 후에 지상으로 올라왔죠. 이곳 캐나다로 오기 한 달 전에 그런데 큰 사건이 그 집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건강하시던 시아버지께서 정말 갑자기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도 소파에 앉은 채로 저녁에 밤에 돌아가셨는데 다음날 아침 다른 사람들이 그분이 돌아가신 줄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게 됩니다. 죽음. 아마도 죽음이 삶에서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불교식대로 그 장례가 진행될 때 뭔가 이것은 너무나 인간적이고 하느님이 계시다면 신과 가까이 있지 않은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느꼈던 것 같습니다. 죽음은 정말 심장박동 하나 뒤에 있습니다. 그냥 멈추면 바로 죽게 되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한국으로 돌아가기 며칠 전에 아침에 식사를 같이 하다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왜 죄인인가? 내 죄를 왜 나의 선행으로 없앨 수 없는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 죄를 모두 갖고 가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승리의 부활하심이란 무엇인가? 깨끗하게 죄를 씻긴 본인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차근차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정말 그분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구원을 너무나도 바라며 뒤에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명을 마친 뒤에 마지막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시지요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네, 받아들일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멘. 저는 할렐루야를 외쳤고, 사실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혼이 내 앞에 있는 것에 진심 또한 울컥하며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왔었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생각이 나서 그 감사함에 또한 구원을 전하면서 울컥했습니다. 받아들이겠다는 대답에 다시 한번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보여주고 어떻게 말씀으로 그것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성경으로 보여주고 같이 따라 읽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눈을 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겠다는 소중한 기도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위해서 어렵게 이 코로나 시대에 캐나다에 왔지만 그 과정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더욱 중요한 하늘의 시민권을 얻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그 순간의 기쁨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왜그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뭐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도 제 삶이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 기쁨은 분명히 하늘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이는 딴 데로 간한 마리가 문제지 말잘 듣고 뭉쳐있는 99마리를 어떻게 광야에 그렇게 버려둘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은 단호합니다. 회개가 필요 없다 하는 목이 곧은 99명보다 회개하는 한 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한 마리의 양과 99마리의 양들을 읽으며 한 사람이 99명이 인간적으로 옳다고 하는 것을 쫓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99명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 무리에서 나와 진정한 진리를 잡으려 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 직접 나아가 그 마음을 돌이킨 사람에게 본인이 직접 드러나 보이신 것이지요. 진리를 찾을 때,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잡으려는 마음이 있었을 때 주님은 사람을 보내시고 그를 통해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 속에서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신다고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을 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늘의 기쁨을 더하는 것이고 그 본인에게도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본인만 구원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을 열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늘의 기쁨을 더해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구원을 전하고 한 사람이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면 그렇게 하늘의 기쁨을 더하는 것이고 그 하늘의 기쁨이 내려와 나의 기쁨이 되어 그 기쁨을 세상을 살면서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성도 여러분 입을 열어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감사합니다. 정말 회개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한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하늘이 기뻐함을 저희가 오늘 보았습니다. 주님, 구원받은 저희가 입을 열어 그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